공독했던 말씀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던 사랑하는 성도님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님이 우리 곁을 떠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천국의 소망 안에 위로를 받지만 상실의 아픔과 이별의 허전함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사랑하는 이의 떠남을 경험하면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죽는다는 것을 영어로는 passed away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우리 사람이면 모두가 가야 할 그 길을 먼저 갔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지나가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글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뭘까요? 전제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마지막 순서로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그런 순서를 말합니다. 전제. 예배자로 살아온 바울의 마지막 순간이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려면 바울의 죽음에 임박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죽음을 한번 예견하면서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의 의미를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김활란 박사, 이분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미리 유언을 작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렇습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이란 영원 불멸하는 것으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더 좋은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 살았다. 육체와 환경에 얽매인 것을 극복하면서 내 나름대로 승리의 길을 걸어오느라 힘썼다. 흙에 속한 육체의 기능이 퇴폐하여 심장의 기능이 그친다고 해서 내가 죽은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장례식을 해주는 것은 싫다.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었던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또 더욱 화려한 승리의 길로 환성해주는 환송 예배를 장례식 대신 해주시기를 바란다. 거기에 적합하게 모든 승리와 영광과 생명의 노래로 엮은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가 되기를 원한다. 1970년 2월 14일 그녀의 장례식에는 국립교향악단과 이화여대 관현악단의 베르디의 개선의 기쁨 그리고 하이든의 하늘은 주의 영광을 그의 유언대로 연주하였고 거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그가 가는 마지막 길을 애도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유언대로 아름다운 장례식이었고 승리의 기쁨의 장례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죽음에 대해서 극심한 공포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죽어간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의 망령에 시달렸습니다. 히틀러는 한 부하에게 자신의 미래를 예언할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부하가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지혜자를 데려왔습니다. 각하의 미래를 이 사람이 분명히 예언할 것입니다. 히틀러는 그에게 자신의 운명을 예언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참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무겁게 입을 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축제일에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죽는 그날이 유대인의 축제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한 평가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죽음 직전에 우리의 생명이 비로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장차 다가올 죽음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분명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원어성경, 헬라 원어성경을 보면 이 시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나 우리말에는 시제상 현재 완료형이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의 번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싸우고와 마치고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지켰으니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성경 NRSV는 바로 원어성경을 따라서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완료형,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자신의 살아생전에서부터의 그러한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현재까지 그 모든 싸운 일들, 지킨 일들, 또 달려간 일들을 다 그대로 달려와서 현재의 마무리 지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곧 순교하게 될 현재, 바로 지금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기의 일생을 이 세 마디의 현재 완료형으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만일 이러한 싸움이 없다면 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분명히 내면에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거스르는 싸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한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 마음속에 갈등과 투쟁이 있는가? 때로는 신앙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고통과 마음의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 그것은 예수 믿고 그저 늘어지기만 하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 뒤에 다가오는 평안함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중에 평안함인 것입니다. 이때 싸운다는 이미지는 고대의 여러 운동 종목들 가운데에 바로 레슬링 경기, 우리로 말하면 씨름 경기를 연상시킵니다. 상대방을 붙들고 땀을 흘리며 씨름하는 레슬링 선수처럼 바울은 선한 싸움을 감당해 왔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과의 이 영적인 싸움을 모른다면 그는 아직도 너무 순진한 신앙인이거나 아니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분명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는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달리기 하는 선수가 끝까지 완주했다는 말입니다. 앞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이미지가 레슬링과 관계된다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달리기와 연결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하여 어떤 자세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하는 사람이 위대합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요. 처음과 중간에 아무리 잘해도 끝이 좋지 않으면 초라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이 푯대로 삼았던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1968년 멕시코 시티에서 벌어진 하계 올림픽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마라톤 경기에서 1등하는 선수가 들어오고 모든 선수가 다 들어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한 시간이 지나서 운동장 메인 스타디움은 텅텅 비었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고 어둠이 짙어가는 그런 때에 한 선수가 한쪽 다리에 피가 흥건한 채 다리를 질질 끌면서 스타디움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탄자니아의 잔 스테픈 아쿠아리 선수였습니다. 36살의 아쿠아리 선수는 무릎과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어서 도저히 경기를 끝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기자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었습니까? 아쿠아리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내 조국은 경기를 시작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경기를 끝내라고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끝까지 완주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끝까지 완주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쉬워도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좋은 출발을 하는 것보다 좋은 끝을 맺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시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좋은 끝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저명한 의사가 자서전을 써보라고 주위에서 많은 권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그 마지막 한 바퀴에서 낙오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아직은 자서전을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서전을 써놓고 나서 삶이 망가지고 끝이 흐트러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본문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1등으로 마쳤다, 우승을 차지했다가 아니고 단순히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순례길에서 중요한 것은 우승이나 1등이 아닙니다.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완주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 그 내용에 대해 바로 믿은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리와 지조를 지켰다는 것이지요. 주여 믿습니다라고 외친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닙니다. 성경대로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 지금 붙들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요. 지난 안식월 기간 중에 저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약 한 달 반 정도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순례 여정을 따라가는 순례길로서 이 길에는 여러 경로가 있는데 제 경우는 가장 널리 알려진 프랑스 남부로부터 스페인 북쪽을 향하여 걷는 그러한 프랑스 길을 택하여 걸었습니다.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서울과 포항을 왕복하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800km를 걸었다 하면은 입을 딱 벌리거나 나는 못한다고 처음부터 마음을 닫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이 순례길에 대해 들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800km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 걷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다 걸을 수 있었을까요? 체력이 좋아서요? 인내심이 커서요? 남들보다 의지가 더 좋아서요? 아닙니다. 그보다는 저에게 힘이 되고 완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숨은 중보기도와 사랑의 권면,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걸었던 수많은 동행자들의 모습 속에서 힘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그 길을 전 세계에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동기와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는 부모와 함께 걷는 초등학생 아이도 있었습니다. 혼자 걷는 아가씨도 있었고 75세가 넘은 나이에 걷는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그 힘든 길을 걸으면서 서로 눈빛이 마주치거나 서로 이렇게 지나칠 때마다 서로가 순례자들끼리 건네는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 인사 말인데 부엔 까미노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엔 까미노. 그 뜻은 좋은 길 되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라는 뜻인데요. 좀 넓게 해석한다면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힘을 주는 인사말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부엔 까미노, 부엔 까미노 인사해 보겠습니다. 좋은 여행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순례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페인 인사말 하나 배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례여정 곳곳에서 우리 앞서 그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내주는 한결같은 메시지 또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이 매력이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 믿음의 인생 순례길을 축소해 놓은 축소판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로 인생 순례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이미 각자의 믿음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인생 순례,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주할 수 없는 불가능한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순례길을 완주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순례자 된 우리는 때때로 이 길에서 나만 혼자 외롭게 힘들게 걸어가고 있다,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이미 그 길을 걸었고 또한 지금 함께 걷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서 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갔고 지금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동 경기에 응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개최국의 경우에 월드컵 16강에 들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요? 홈그라운드의 열렬한 응원의 이점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2년 월드컵에서 이러한 응원 효과를 톡톡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에 누군가의 중보기도와 권면과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의 순례길에서도 응원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의 응원 부대와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지치고 낙심하여 믿음이 위축되고 후퇴할 때 교회만 나오면 새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예배 때 열렬하게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게을러지는 우리 자신을 추스리게 됩니다. 순모임을 하고 나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나면 세임이 공급되어지고 더욱더 열심으로 분발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간증들이 쏟아지는 공동체, 그런 응원하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좋은 공동체였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응원하는 그러한 역사들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세임을 얻고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완주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미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이, 바울을 포함하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 힘을 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모든 믿음의 순례길들을 완주한 후에 8절에서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랜 순례 여정으로 바울은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지만 그는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미래의 새 소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이 길어지고 순례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끝까지 완주한 모든 믿음의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늘의 상급을 쌓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70주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여기까지 교회가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기쁨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의 길을 따라 믿음의 완주를 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